앉으시고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하나 둘셋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거기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으심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족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다스렸다라고 정확히 그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가 있는데요. 족보를 보면 제가 이걸 놓고 와가지고 저 남유다 보면 맨 끝에 있는 그 맨 뒤에 마지막에 포로시대에 있을 때 보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긴, 여호아긴, 시드기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23년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23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기간에 이렇게 왕이 네 번이나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40년 기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실 40년보다 더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 저자는 이 연대를 이용해서 예레미야가 40년 정도 사역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1장은 또 누구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부르심, 누구의 부르심과 비슷한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40년 동안,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대화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을 써서 오늘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불 켜주시고요. 요 기간 동안에 네 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23년밖에 되지 않은 혼란과 혼돈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새롭게 떠오르는 바벨론, 그리고 강국이었던 이집트 사이에 중간에 껴서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가장 짧게 제의한 왕은 요시야 뒤에 있었던 요아스라는 유시아의 아들인데 불과 3개월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유시아 왕이 이집트를 막으려다가 이집트랑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의 아들로 왕이 된 요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거리를 두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렇게 폐위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잘 안 오죠? 이게 어떤 시기였는지.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비슷한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19세기에 보면 막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치달았고 그래서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열강들이 오고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피다가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문호가 개방되면서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우리나라 안에서 패권을 다투게 되고 민비를 시해하고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것이 놀래서 고종과 세자가 러시아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파천 그렇죠? 배우셨죠? 그런 사건들을 흐르면서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패권을 가져가게 되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혼란이 많았던 시대 정말 힘이 없어서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던 멸망을 향해 치달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인데 그렇게 멸망하는 것은 너희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과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모스도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언을 했지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기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빨가벗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족쇄를 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예언의 성공이 뭐라고 그랬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반드시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우리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라가 불타고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아파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렇게 살면 일본에게 망한다. 일본이 너희를 침략할 것이고 다 전쟁터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외쳤는데 진짜로 일본에 의해서 망했고 그래서 전쟁터로 끌려가들은 젊은이를 보았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를 미워했을 것인지 또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 때문에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을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백성들이 회개치 않은 백성들 때문에 울었고 말씀을 외치지만 거부하는 그들 때문에 감금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그들로 인하여 울었고 결국 적국의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나라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울었던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백성이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자기는 그것을 겪지 않은 선지자가 아니라 고스란히 그 성읍에 살면서 백성들과 함께 슬픔과 고통을 껴안은 가슴에 품은 채 그 메시지를 전했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눈물을 흘리며 이집트로 끌려가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 결국 이집트에서 생을 마친 그런 철저하게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정말 외치며 울며 백성들 때문에 울었던 선지자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분명히 멸망할 것 같은 정말 그 두 나라 강대국 이집트와 바벨론이 유다를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피폐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그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또한 그 약속의 상징인 성전이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그에게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게 하셨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 굳게 잡고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고 그 약속하심대로 이루어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통해 이 성전이 우리 앞에 있으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분의 마음은 모른 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던 그들은 그렇게 확고하게 믿었던 다윗의 왕가가 몰락하는 것을 두 눈으로 분명히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은 완전히 다 다윗의 왕가는 붕괴되고 그의 아들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 평생을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표, 뭐죠? 성전. 그 성전이 모두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물들, 집기들은 모두 다 약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사는, 그들이 말하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그 말씀을 보니까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그들,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으며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살았던, 하나님을 기만했던 그들은, 그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고 불타버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오클라마주에서 한인교회로, 한인침례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재정도 제일 많고 제일 좋고 제일 큰 건물을, 교회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교단을 떠나서 오클라호마에서 그래도 대형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좋은 체육관을 가지고 있고 좋은 본당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성하며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런 건물과 이런 좋은 환경 때문에 넘치는, 그리고 언제든 누릴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넉넉한 재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안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 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비를 맞으며 눈물의 예배를 드렸어도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서로 하나됨이 있었다면 그것이 털사 한인 교회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털사 한인 교회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공원에서 목회자가 없이 예배드렸을 때와 모든 것이 갖춰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나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분명히 오늘 예레미야를 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 축복이, 만약 우리가 말하는 그 넉넉함이, 안락함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안락함은 주님을 떠나게 하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건물을 믿고 다윗의 언약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셨고 나와도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축복이냐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1장부터 14절까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뒤에 15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는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우리에게 이것 너무 중요하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약속이 있는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를 세워 그 두 기둥 헛된 믿음,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로 돌아와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한 이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교회에선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그 저주는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나는 복받았으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축복은 저주가 되어버렸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저주는 하나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주님의 진심을 모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여전히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저주와 축복이 뒤바뀌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이유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먼저 아셨고 떼어 구별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떼어 구별하시고는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평강이 아니라 재앙이며 생명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전쟁과 기근이 그들에게 임할 것과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게 하시기 위해 오늘 그가 모태해지기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했습니다. 영어는 더 커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슬프로 쏘이다. 왜냐하면 그의 부르심은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심은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욕하고 모함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택하심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모태에서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알았다는 예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그 의미를 예레미야가 그 예정과 택하심을 통해 그의 일생이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를 택하심과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 내가 지금 살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언젠가는 성공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불타는 성전과 멸망한 나라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도 발가벗겨 노예로 끌려가는 그 예레미야와 슬픔과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완전히 무너뜨려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보증한다는 것, 그것이 예정이 아닙니다. 예정은 그런데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내가 설사 한인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목숨, 오늘 나의 가진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내가 무슨 쓸모가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 못해서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셨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기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구별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던 택하심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기 때문,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로 주님께서 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이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주님이 나를 예정하셨기에,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분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택하시고 예정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 꼬라지를 보면 의의를 행할 수 없고 죄만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은 주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정하심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택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로도 소이다. 주 여호와는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정이 무엇인지,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너의 사역은 너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가 선지자로 사는 것, 그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정은 오늘 택하심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간다. 믿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만,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부터 16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선포할 말씀들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오기에 각자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마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예루살렘 성전 오기를 다니며 유다를 다니며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천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기지 못하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회개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더 거세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 사명대로 끝까지 살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다. 만약에 목숨이 끊겨도, 죽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는 예루살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경과 재난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심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모욕도 하나님의 소명을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지키신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참 의미이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참뜻인 것입니다. 오늘 분명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예정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경주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이라도 아니 내 모습 자체가 나를 볼 때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의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택하셨고 그분이 예정하셨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말이나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복음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쩌면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려 해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그렇게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 그것이 메시지로 전달되는 참된 복음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까지 이 땅을 변화시켜 온 복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나를 예정하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정이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 죄를 더하는 저주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택하심과 그 예정하심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이 땅에 강력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택하심이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곳에 교회로 모여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인 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정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신 다윗의 약속, 그 쓰여진 두루마리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이 오늘 나를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이용해서 죄를 더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과는 무엇인가 정말 보증함을 받은 것처럼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렇게 내세를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원을 바라보게 하며 영생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비극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정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가지고 있던 축복이라고 믿어왔던 정말 그런 것들이 저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하나님께로 이끄는 회개케 하는 축복이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는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 잃어도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다 팔아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예정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예정하셨기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을 죄를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았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부어진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가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전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정되고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여전히 강력한 복음이 되어 설사 한인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